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믿음이 있게 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이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는 그 믿음에는 나름대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의 믿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을 내 복받는다. 그것도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이제 믿음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구원의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늘 그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담기는 믿음의 내용이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늘 바른 믿음,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될 이유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될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전부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믿음의 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씀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또 받지 못할 만한 골라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이건 내게 손해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게 뭐가 믿음인가 부터 하셨는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의미,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한 분이죠. 이렇게 사랑이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은 그 어떤 일에도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또 내게 어떤 손해로 다가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결국 나에게는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런 신뢰로 나와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늘 지금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린 늘 그래.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사람이 울고 있는 걸, 울고 웃고 하는 걸 보면은 항상 현실 문제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지 어떤 미래 일을 생각하면서 울고 웃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지기도 하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웃고 안 그래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흔들리면은 그 미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도 있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영광을 누린다.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신자는 분명히 천국을 믿기도 하고 또 소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항상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늘 그래요. 우린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굳건히 믿고 소망한 것들이었는데 이 현실의 조그만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흔들려버리고 가려지고 안 보이게 되고 무너져버리고 늘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늘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믿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현실을 가지고 나를 흔드느냐 그런 질문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흔드시고 어렵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실의 문제도 좀 잘 풀려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을 가지고 흔드시면서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 뜻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일하실까? 목적은 뭘까?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완성은 없어요. 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내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존재구나 그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면서 아, 나를 지금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늘 답을 거기 두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걸 늘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걸 느껴지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조금씩이나마 내 속에 다가와질 때 그게 이제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야 돼야 되죠.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은요, 지금 이 현실 문제가 생각대로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만났고 또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결과가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전혀 예상하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니까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어. 바로도 말 안 들어먹고 더 힘들어지고 난 원망받을 거야. 그런 각오,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원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이번에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유가 9절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지금 가혹한 노역, 이것도 이스라엘 자손 겪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좀 참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애굽에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 애굽에 나오게 할 건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왜 하나님 못 믿고 원망을 할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좀 답답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못 참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원망,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당연히.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현실 문제로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쳐 보이겠냐 말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건데 왜 못 기다리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인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재를, 현재의 그 삶을 힘들지 않게 하면은 안 됩니까? 그거예요. 좀 현재의 삶을 왜 힘들게 하는지, 힘들게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내 입장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 인간이에요. 사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입장이란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늘 자기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늘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도 자기 입장이 있어요. 바로도. 이스라엘도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마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못 보내겠다. 바로 입장이죠. 나 못 보내겠다. 이스라엘은 또 아니 너 때문에 노역이 무거워졌어. 힘들어졌어. 모세 원망하죠. 그게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또 모세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구원 안 합니까? 원망을 하죠. 또 그게 모세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듣고 믿고 기다렸는데 왜 형편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제 못 믿겠다. 그게 그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면은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11절에 보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해가지고 결국 모세가 모든 원망을 받게 된 결과가 초래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결과는 모세가 원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 앞에 5장 21절 22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모세가 자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의 백성 구원하지 않고 더 학대받게 합니까?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또다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한 번 안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했을 때 나왔던 반응, 그 반응을 다시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게 자기 입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든 바로든지 간에 자기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뜻이 그겁니다. 지금 말을 들어줘야지. 말을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 앞에서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말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기 말을 듣겠냐, 그겁니다. 결국 이런 지금 이 모세의 태도,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말,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를 다시 또 바로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취지,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도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 가락하지? 안 됐는데 내 말 안 들을 건데 왜 가락하지? 납득이 안 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바로에게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같은 동종 이스라엘도 안 자기만 안 들었는데 아무리 바로가 듣겠냐? 들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입이 둔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서 바로에게 가야 될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에 가게 하시는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죠. 바로의 그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세 입장을 열어보니 모세가 되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 납득이 돼요. 모세 말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가도 안 될 건데 자꾸 왜 보여 가게 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만만 쌓이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현실하고 우리가 기대한 현실하고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는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뭔가 말씀도 듣길 싫어하고 그게 솔직히 우리의 속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현실은 모두가 내 입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줬으면 그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제 입장하고 여러분 입장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의 반응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되어진 현실로 인해서 웃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울죠. 어떤 사람 화를 내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입장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 늘 잊어버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건 관심을 안 둬요. 아예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해버리죠. 그냥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면 되고 내 입장 생각해 주면 되고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취지가 있다. 이건 우리가 관심을 안 둬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늘 내 일이 안 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불만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늘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성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된다. 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되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기도 싫은 거죠. 그게 인간의 완악이에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거. 그게 인간의 완악이고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인간의 완악이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그냥 안 드러나요. 말씀을 만났을 때에 그 완악함이 드러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도 그 모세와 바로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고 그 완악함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취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모세를 만남 만날수록 그 완악함은 자꾸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완악함이 이 정도로 강하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세를 애굽 보내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걸 이미 하나님이 지금 뜻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는 거 그게 아니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완악함을 드러내셔서 이것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난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도 바로와 똑같은 본성의 인간들 뿐이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애굽과 함께 심판에 속한 존재다. 이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해서 이스라엘 하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와 똑같이 완악한 존재야. 지금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입이 두남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완악함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존재가 다 완악해요. 그 완악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가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바로의 완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의 속에 있는 완악함이 드러나게 하셨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바로를 만나게 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만난 거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지 또 내 생각에 납득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그 모든 본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거기에 이스라엘 모세도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만 듣지 않는 것도 완악한 것이고 모세가 난 입이 둔합니다. 그런 말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건 완악함이고 타기 완악함이에요. 그렇게 완악함을 드러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 일이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긴 있겠지만은 거기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우리 수없이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납득을 못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와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각되는 것이 우리 완악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얘기하는 결국 난 이렇게 완악한 존재였구나. 그게 현실에서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완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병고죠.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생각, 그 깨달음이 있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굳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완악하면 수시로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저리가 말씀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모든 말씀이. 포도원에서 보면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일한 그 일꾼이나 또 늦게 와가지고 일한 일꾼이나 동일한 품삯 주는 그런 내용 보면서 천국에 상급이 많고 적은 게 없다 그러면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많이 일한 사람 손해가 아닙니까? 그 생각이 살아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완악하다 그 증거예요. 왜 완악하입니까? 주인이 불러줘가지고 일하게 된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일한 시간만 생각한다는 이것이 완악함이죠. 내 중심이니까 인간이. 내 중심이니까 생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다. 그건 놓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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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대우 안 합니까? 그런 게 완악합니다. 이런 완악함에 말씀이 타고 들어오면은 완악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완악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덮으시고 구원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럴 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 이걸 아는 것이고 그 은혜가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내가 채우는 게 결국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늘 믿음의 내용이 내가 들어있죠. 내 입장만 담겨있는 하나님 그걸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 은혜를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완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일한 방식들이 우리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자, 가령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그게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가볍게 생각 지나치죠. 근데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나는 미워하시고 뭐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를 사랑하신다.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난 미워하고 사형수는 사랑한다. 이건 납득이 안 되죠.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 미워하시는 거. 우린 그걸 납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납득을 하죠. 어쨌든 내 편을 들어줘야만이 그게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었어. 그렇게 오면은요, 이 성경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함 이런 건 전혀 안 보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하신다. 이건 세상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런데다가 믿음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다. 이건 또 교회가 납득을 못하죠. 그래서 그럼 인간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라겠습니까? 바로의 완악함이다. 그 완악함을 드러내려고 모세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취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술에 티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는 그냥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를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바로는 완악해서 말씀을 안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내보낼 것을 기대하시고 모세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듣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잘 풀려야 돼. 그래야 내가 가는 취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은 바로의 완악을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가 또 완악하게 나오는 것이. 결국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가 완악함을 또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입이 둔하든 둔하지 않든 바로에 가라. 그 취지와는 무관한 거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외적 모습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유대인이 생각 기다리는 메시아라면은 예수님 같을 수가 없어요. 영웅 같은 모습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이런 말이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는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헐면은 사흘만 일으키겠다 말씀합니다. 그 역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의미를 모르니까.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 찾을 때에 그 말씀을 증거로 내세워요. 이 작자가 성전 못 때리면 헐면은 사흘만 세워나겠다. 그 증거로 삼는 것이죠. 십자가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붙잡혀서 사형당한다.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 내려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베드로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간다.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려고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를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베드로를 예수님 책망을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하시더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꾸 주어진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자기에게 납득이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일 이렇게 말하면서 납득이 안 되면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납득이 되어야 맞는 말 그리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무조건 납득해라. 그건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내가 납득하려고 예수님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납득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얘기한 대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내 입장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납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만 있던 증거가 뭐냐? 주원이 현재 상황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들이 납득이 안 된다. 심적으로 공감이 되지를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그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당연한 일이 돼요. 내 입장에서는 분이 불이한 일이죠.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심판이. 왜? 난 허물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이 당연한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심판하게 했을 때,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예요. 다른 믿음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한 곳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계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 예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부당하죠. 근데 하나님 뜻이란, 하나님 입장에서 그 뜻을 생각하면은 모든 게 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예가 되고 아니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야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이다. 오직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모든 게 예입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잘된 일입니다. 모든 게 예가 돼요. 아닌 말로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져도 잘된 일이에요. 그 순간 현실만 보면은 재수 없는 것이고 기분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완악함을 드러내신다. 그걸 생각하면은 가다 넘어지는 것도 잘된 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지게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는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불안과 원망, 이것도 사실은 우리 완악함으로 나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뭔가 불의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 이 현실과 주어질 모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입장에서 내 중심, 내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만과 염려가 나와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돌아본다면 그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나대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가고 있는가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믿음이 이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염려 불안보다도 주께 모든 걸 맡긴 가운데 평강이 있는 그 길로만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